자, 오늘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주로 이제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고 암논, 김철 목사님이 읽다가 웃었는데 듣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두 사람은 역사 속의 조연입니다. 여기 실질적인 주인공은 숨어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과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사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자, 우선 13장을 좀 볼까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는 어떤 후를 얘기할까요? 나단이 찾아와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지적 끝에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경고를 했죠. 1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것을 예고했어요. 그리고 다윗 때문에 이후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근데 용서와 죄를 없던 걸로 하는 문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 죄를 지은 대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격상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에서 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어떤 크기의 깊이의 넓이의 사랑인가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죠. 동시에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은 죄를 확실하게 어떻게 지불하시는가를 또 함께 보여준 현장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되 그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데, 이미 그 바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은 죽습니다. 12장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22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였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이렇게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명확한 대가가 12장에서 다 지불이 되죠. 그리고 이제 13장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칼이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이 징벌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실현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사실 죄받으면 이렇게, 죄지음은 이렇게 벌받는다, 그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의 죄의 그 속살, 죄의 그 깊이를 그대로 드러내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다말이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 다윗의 제일 큰 아들 암논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1절을 잘 보세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여러분, 여기 다말도 결국은 누구의 딸입니까? 네, 그런데 표현을 다윗의 딸이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의 누이예요? 압살롬의 누이입니다. 압살롬의 누이는 정직하게 다윗의 딸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압살롬의 누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다말에게 생겨지는 이 치욕과 고통이 압살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말은 압살롬의 한 배에서 난 남매입니다. 큰 범위 안에서는 다윗의 자녀인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유독 좁은 범위로 압살롬의 누이라고 밝힙니다. 이제 이 다말이 겪게 될 고통은 바로 압살롬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을 이렇게 슬쩍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읽을까요?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놈이 그를 사랑하나. 다른 아들은 배다른 아들이죠. 제일 현재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놈은 정확한 의미에서 왕이 계승자로서 1순위입니다. 근데 그가 누구를 사랑해요? 예, 자기 형제의 남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복 형제입니다. 그 다말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은 사실 당시 궁궐 안에서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고 해서도 안 되는 사랑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나 했을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주 아름다운 뭐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런 병을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죠? 네, 상사병, 상사병. 여러분 상사병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시침이 뚝 대고 앉아 계시는데 상사병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대답하기가 좀 거북스럽죠?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피가 마른다 그래요. 몸도 진짜 마른다 그래요. 누군가를 흠모해서 사랑하는데 그가 고개 돌려 전혀 외면할 때 뭐 속이 불이 일어나는 거죠. 여긴 울화라고 돼 있어요. 울화. 상사병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그랬어요. 이 말은 당시 공주들은 어쨌든 다말도 다윗의 왕실의 자녀로서 공주예요. 함부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이동할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아버지의 왕의 명령이 있어야 돼요. 다말이 사랑하지만 마음에 불이 붙지만 그를 어찌할 수도 없고 손대지 못합니다. 이때 간교한 다른 형제 하나가 나타나요. 사촌인데 성경을 보십시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러니까 사촌이죠. 이 다윗의 형 시므이는 이세의 셋째 아들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나타나죠. 그는 당시 묘사된 그림으로 봐서 중후장대하고 굉장히 걸출한 인물이었던 걸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시므이도 그런 걸출한 외형과 면모를 갖춘 사람으로서 넉넉히 짐작이 돼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자세한 묘사는 없으나 우리가 추론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촌이 나타나서 넌지시 조언을 하나 해주는데 아주 악마적인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캐릭터를 여기서는 간교한 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교하다는 말을 우리가 어디서 보았어요? 창세기. 뱀은 간교한 자라 그랬어요. 그 간교의 가장 그 전형적인 트릭은 수단은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동생의 상태를 보고 슬쩍 악마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조언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4절.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서로 안색을 보니까 안색이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시므이가 시므이의 아들이 물은 겁니다. 얼굴 안색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시므이의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5절을 보세요. 5절.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네 아버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요나답이 누구를 끌어들여요? 다윗을 끌어들여요. 그리고 이 사건에 뜻밖에도 본의 아니게 누가 개입이 되고 있습니까? 다윗이 개입되고 있어요. 이건 요나답의 의도입니다. 간교한 자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딸의 성폭행 사건에 아비가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자기가 모르고 한 짓이었더라도 이거보다 형벌이 있을까요? 자기 딸이 이복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는데 거기에 다윗이 의도도 모른 채 쓰임을 받아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5절.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놓아 비용 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6절 다 같이 시작.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어 주게 하옵소서 하니.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요나답의 그 제의나 또 그것을 듣고 있는 암논이나 암논이 그렇게 다윗에게 말해야 되는 이유나 타당성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정 자기가 그 정도면 직접 부를 수 있어요. 다말이 어쨌든 누이 동생이니까 너 와서 오라비 좀 병수발 좀 해다오 이렇게도 속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누구를 끼어들게 합니까? 아버지 다윗을 끼어들게 해요. 누구의 지혜냐면 요나답의 지혜예요. 꾀죠. 간교한 아이디어죠. 자, 그래서 이 일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 7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비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자, 어때요? 다윗이 그 제안에 대해서 전혀 한마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제의에 순수하게 응합니다.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누군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귀가 다치고 눈이 가리우면 귀신같이 속아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보이스 피싱에 속는 사람들 가끔 얘기를 들어봐요. 저희 가까운 분 가운데도 한번 그렇게 속은 분이 계신데 정말 자기가 속을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무언가 가리우면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이 다 마귀의 졸개라는 그런 얘기가 또 아니에요. 원리적인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예를.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눈이 사실 가리워 있어요. 그가 11장, 12장에서 한 짓을 보면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으로 할 수 없는 짓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암몬이란 나라와 전쟁을 치르는 한복판의 왕은 왕실에 앉아가지고 살인과 그것도 전쟁에 쓰임받고 있던 군사를 불러서 죽여요. 그리고 그의 아내를 겁탈하는 이런 무도한 일이 궁궐 안에서 벌어집니다. 여기에 여러 사람이 쓰임을 받아요. 백주대낮에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죄는 얼마나도 집요한 성격을 가졌는지 우리가 봤어요. 이게 뭘까요? 쉬운 겁니다. 그것밖에는 지금 이 전개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항상 바들바들 조심하여 기도할 제목이 뭐냐 하면 눈이 가리워지지 않던 눈 가리워지면 판단력도 떨어지고 그 열매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귀가 다치고 눈이 가리워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모세는 죽을 때에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청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딸의 성폭행에 자기가 쓰임받게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요? 꿈에도 상상을 못했을 일이 지금 자기를 통해서 다리가 놓아지고 벌어지는 겁니다. 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후에 뭘 확인시킵니까? 한마디를 못하게 확인시켜요.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사실 네가 한 짓은 이거보다 더한 짓을 했다. 나중에 자기가 속은 것을 알죠. 그리고는 망연자실해서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자, 성경을 좀 더 보십시다. 9절.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몬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몬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우리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게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거기에 어디에 마크를 하시냐면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자, 여러분 이게 하나의 말로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너도 이스라엘 중에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스라엘 중에 지금 가장 어리석은 영적인 상태에 떨어져 있는 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리석은 자예요.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말이 요구하는 오라비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어리석은 자. 이건 우리 개역개정이 굉장히 잘 번역을 했어요. 다른 영어 성경이나 다른 한글 성경에는 악독하다, 뭐 악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런 표현보다는 이 우리 개역개정이 번역한 어리석다라는 번역이 아주 정확한 번역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음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지혜로움이죠. 지혜로움. 자, 또 보십시다. 13절.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14절 다 같이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예, 결국은 범하고 맙니다. 여러분 가장 더럽고 무섭고 악한 짓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힘으로 여성을 범하는 일입니다. 가장 무서운 짓입니다. 암논은 결국 다말을 힘으로 물리력으로 범하고 맙니다.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 이 소식을 나중에 다윗이 들어요. 그리고 다윗의 태도를 보십시다. 자, 20절.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하고 이곳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21절 다같이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네,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분노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거기에 응징도 대가를 지불하게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가 한 짓을 아들이 했거든요. 죄는 반복됩니다. 유전적으로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학습이 돼요.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집안의 하나님이 공개해 주는 다윗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처참하고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었는가를 고발해 주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예요. 그걸 위해서 암논이 등장을 하고 다말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통치권자가 나라가 전쟁 중에 했던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다윗은 분노했지만 아무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다말이 어떻게 지냈다고요? 그의 친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폐인이 되어 지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그냥 어디 이렇게 스크러치가 나고 상처가 나는 게 아니에요. 전인적으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무서움을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죄악인가를 몰라요. 그런 거는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용서는 해야 되는데 용납을 해서는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용서했어요. 그런데 그 대가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이 궁궐 안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나단 선지자가 예고한 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로서 이거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었을까요? 다윗은 분노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사무엘상 13장을 나머지 반, 압살롬의 복수가 얼마나 또한 사악하고 끔찍한가를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 뒤섞여 있는 더러운 가치요, 영적으로 지혜를 떠난 어리석은 사람들의 눈 가리고 귀 막힌 삶의 반응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새날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한번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하고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통성으로. 첫째, 내일 많은 팀들이 체육대회를 합니다. 체육대회를.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정말 체육대회를 통해서 체육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또 한 주간도 내 안에서 어리석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혜에 눈뜨고 귀가 열리는, 잘 듣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하십니다. 주여.